hear okay? There it is. Okay.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many of you were here last year and heard me speak?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제 강의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All right, just a few.
네, well, 소수네요.
Well, we're going to have a lot of fun tonight.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 가질 겁니다.
I am so glad that Pastor Hong has invited me to come so that you can learn the Bible through Hebrew eyes.
저는 홍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통해 히브리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게 아주 기쁩니다.
I'm just so glad that you guys want to learn the New Testament, you know, from the Hebrew eyes.
그리고 히브리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신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한 기쁩니다.
So are you ready for some shock and awe?
자, 그럼 여러분 센 감동, 충격 받을 준비 됐습니까?
All right. How many of you have been to Israel?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Wow. How many of you want to go to Israel?
아직 못 가신 분 중에 가고 싶은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아니, 아직 못 간 분이라 그랬는데. He has a trip in October to Israel.
There you go. I really recommend you sign up to go on this trip. Those of you that have been, how many of you know it changes your life?
다녀오신 분은 아시죠? 이스라엘에 다녀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가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It really does.
정말 그렇습니다.
So let's begin with this story.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How many of you have heard the story in the New Testament when Peter denied Christ and the cock crowed three times?
여러분 신약에서 그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더라.
How many of you heard of that?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How many of you know it didn't happen?
여러분 아세요? 닭이 울지 않은 거?
Uh-oh, here we go.
벌써 충격 받아요.
Let's put up the first picture. Is it up?
첫 PPT 보여주세요.
How many of you know the smell of chicken coops is not conducive to worship and praise?
자,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시간 때 닭똥 냄새가 나는 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There never were chickens or roosters in Jerusalem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는 닭이 없었습니다.
And so what actually happened?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Let's see if we can get this to okay. You know, stinky. Nobody wants chickens around the temple.
여기 사진 그림 보시듯이 이렇게 닭 냄새가 심합니다. 성전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There we go. So here's what really happened.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For example, if I was really mad.
예를 들면 제가 화가 많이 났을 경우
And I wrote down that I hit the ceiling.
그래서 은어로 미국에서는 이릅니다. 예, 천정을 뚫었다. 우리나라 편리하면 뚜껑이 열렸다.
Another culture might try to decide how high I jumped rather than I got mad.
그러면 은어로 미국에서는 천정을 뚫었다 그러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뭘 통과했다고 얼마나 높이 뛰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이 뛰어서 천정을 뚫었다.
Well, that's what happened with this story.
바로 이 이야기 사건도 그렇습니다.
This is why you want to learn your Bible not necessarily from the English, but go from Hebrew directly to Korean.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영어를 통하여 배우는 것도 아니라 히브리 직설적으로 히브리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The cockcrow in Hebrew was the giver.
히브리어로 닭이 울다가 기버입니다.
And that was given to a title to a priest.
그 명칭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At sunrise, a priest would call out three times for everyone to come and begin the morning service.
그러면 해가 뜰 때 제사장이 사람들 아침 예배 오라고 세 번을 부릅니다.
And so he was called the cockcrow.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제사장을 닭이 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So yes, it really happened.
예, 물론 울었습니다.
But not with the rooster crowing.
근데 닭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a priest who would call out three times for everyone to begin the service.
예배 시작 전에 제사장이 세 번 부르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is written in Jewish history, and I even have the exact words that he would call out three times.
이것은 유대 역사에 기록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세 번 그렇게 불렀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Just like a town crier, there was a temple crier who cried out something.
누군가 이렇게 부르짖다 하는 그런 게 있죠.
Here's what he would say: Arise, you priests for your service, you Levites for your platform, and Israel for your post.
그 당시에 제사장이 부르짖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아 일어나라, 예배를 위해 일어나라, 레위인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and Israel for your post, 이스라엘을 위하여 서라.
So yes, it happened, but if we don't know the Hebrew culture, we're not going to understand what really happened.
네, 이런 부르짖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문화 배경을 잘 모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So this is why you want to know the Jewish culture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New Testament.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약을 제대로 알고자 하시자면 히브리 관점에서 보시는 걸 배우셔야 합니다.
Now this doesn't make any great theological difference.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큰 차이를 주는 건 아닙니다.
But it tells us how we really do need to study to know what really happened.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So now I want to go to another story.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How many of you remember the story when the little children were being brought to Yeshua and the disciples were pushing them away saying don't mess with bringing the kids.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약에서 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었을 때 제자들이 아 애들 주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떠밀치는 그런 거부하는 행동했던 거 기억하시죠?
Remember that story.
기억하세요?
One of the ways that one of the things I want to do over these next several days is also teach you how to study.
그러면 앞으로 며칠 동안 여러분께 또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이걸 공부하느냐입니다.
Oftentimes when we read a chapter in the Bible, we read it as different events, but we don't see the connection between all of them.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장장별로 구별해서 읽지 이것이 연결된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tie the events in this chapter together here.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연결시키겠습니다.
So in your notebooks, we're going to go to Mark 10, verse 13 through 16.
그래서 여러분 노트 이제 1과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한국말로는 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like to do is use lots of scripture.
제가 하는 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거 좋아합니다.
Because I believe people want to hear what God has to say more than what they want to have me have to say.
왜냐면 네. 왜냐면 제가 믿는 것은 듣는 분들은 제 말을 듣는 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And this way you can go back and study. Plus it helps you just write your own notes right there in the book around the scripture.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 여기 이렇게 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필기도 옆에 할 수 있습니다.
I talk too fast and you'd have a hard time keeping up.
예, 제가 말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잘 따라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Hey, I had five older sisters.
제가 누나가 다섯 명이나 있어요.
But let's go to Mark 10, 13 through 16.
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It says they were bringing to Yeshua the little children that he should touch them, but it says the disciples rebuked those who were bringing them.
네.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요.
And then Yeshua saw it, it says, and he was really upset. He was mad, and he said, let the little kids come to me. Don't forbid them.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And then it says,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such as these.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Why? What does that mean?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What I think that means is little kids love Jesus just because of who he is, not because they want something out of him.
제가 볼 때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분한테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Plus little children don't think they know it all.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다 안다라는 태도가 없죠.
So let's look at what happens.
그러면 이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He says whoever won'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on't enter into it. And then he takes them up in his arms and he blesses them.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Now let me ask you, do children have any power, any wealth, or any authority?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아이들이 어떤 권능이나 어떠한 권세나 뭐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So the disciples are thinking, keep these kids away. We're trying to start a church here. We're trying to get things going, and they can't help. They're in the way.
그 제자들의 태도는 뭐냐면 이 어린애들 좀 저리 비껴. 얘네들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는데 도움이 안 돼.
And then the very next story is the rich young ruler who has power, wealth, and authority. And the disciples say, bring him on.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의 태도는 이런 부자는 이리 오세요 합니다.
And so what happens? He comes up and he kneels down before Yeshua and he says, good teacher, what should I do that I can inherit eternal life?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But you know what? I think this guy was really pretty self-righteous.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가 강했습니다.
And look what Yeshua says. He says, you know what the commandments are. Don't murder, don't commit adultery, don't steal, don't, you know, defraud, honor your parents.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 밑에 구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You know, and he says, look, I've done all of these things as a youth.
이 사람의 태도는 난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했어요 한 태도입니다.
And then look at verse 21 and 22.
21절과 22절에 보니까
Yeshua loves them and he says, okay, one thing you lack, go your way and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it to the poor. Then you'll have treasure in heaven. Take up your cross and come follow me.
21절,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And what do we find? He went away very sad because he had a whole lot of possessions and great possessions.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One of the problems is he found his identity in what he owned.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소유에 두었습니다.
We need to find our identity in the Messiah.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메시아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Because all too often we can find our identity in our job.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일에 우리 정체성을 둘 수도 있고
We can find our identity in our family.
아니면 우리 가족 관계에 정체성을 둘 수 있고
And then if something happens or we lose our job, it's like we lose our way in life and don't know who we are.
그런 경우는 직장에서 퇴직됐을 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So we need to find our identity in the Messiah.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메시아 안에 있어야 합니다.
Now let me ask you this.
How many 여쭤봅니다.
How many of you have ever just poured your heart out to someone with something horrible going on in your life and then you found out they weren't even listening?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누군가 아주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혼신을 다하여 다 쏟아놓으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일이 아니었어요.
That happens. You're pouring out your heart and then by their response you can tell they weren't listening.
그런데 여러분은 막 혼신을 다해서 막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별로 듣고 있지도 않아요.
That even happens among married couples sometimes.
이런 일이 간혹가다 부부 사이에도 일어나죠.
You feel like they're not listening.
전혀 듣지 않아요.
Well, look at this very next story now in the Gospels.
우리가 복음에 여기 보니까 다음 이야기가
the disciples were blown away by this rich young ruler who walked away.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갈 때 놀랍니다.
Yeshua is about to pour out his heart to them to tell them how he's going to die.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죽으실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하십니다.
Look at verse 32 through 37.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They were going on the road up to Jerusalem and Yeshua was going before them and it says that they were amazed and they those that followed were afraid.
네, 같이 한번 그 앞부분만 두려워하더라까지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And then we find Yeshua takes the 12 aside and begins to tell them what's going to happen to him.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Now he doesn't use his name. He says the son of man, but he's hoping they figure out that he is the son of man.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여기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And he says, we'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to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They're going to condemn him to death, deliver him over to the Gentiles. They're going to mock him and scourge him and spit on him and kill him.
자, 여러분이 같이 그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면 우리가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죽일 것이나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네, 죽일 것이나요?
Now if you were there and Yeshua just said that, how would you respond?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더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I mean you'd be concerned.
아, 굉장히 염려하겠죠.
But look how the disciples respond. They weren't even listening.
근데 이 제자들 인간들 보십시오. 듣고 있지도 않습니다. 반응이.
They were still thinking about the rich young ruler who had all this power and authority.
아직도 제자들은 그 명예와 권세가 있는 그 젊은 부자 청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fter Yeshua says this,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ome to him and says, "Hey, teacher,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want."
그러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거기까지.
See, they called him teacher just like the rich young ruler.
이 제자들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Now, I don't know about you. It's a good thing I'm not Jesus because I probably would have slapped him a couple times and said, "Aren't you listening?"
아,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저라면 따귀를 떼주면서 야, 들어! 이럴 것 같아요.
But look what Yeshua says. He says,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And what did they say? "We want to sit on your right hand and on your left hand in your glory."
그랬더니 얘네 이들의 대답 한번 읽어 주세요. 주의 영광 중에서 뭐라고 됩니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Okay, so here they are. They're not even listening. They want power and authority.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도 않고 그저 능력과 권위를 원합니다.
And so now we go to the very next story in the chapter and you're going to see how this is all linked together.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장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연결되는지 보십니다.
Do you remember the story of blind Bartimaeus?
여러분 그 장님 바드메오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This does he have any power, wealth or authority?
이 바디메오가 무슨 권능, 명예, 재정 있습니까?
No.
없죠.
And so again you see people telling him to shut up and go away because they don't consider him as useful to the kingdom.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 권능, 돈도 없는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럽니다. 왜냐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And so we see in verse 45 through 52
그래서 우리가 45절에서 52절에 보는 건
He say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ministered to but to minister and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So that's how he answers James and John.
앞부분은 주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And so it says they come now to Jericho, and it says as he went out of Jericho with his disciples, there was a great number of people. And then it says there was blind Bartimaeus, the son of Timaeus, who's sitting by the highway begging.
네, 우리가 같이 또 그들이 거기서부터 그 바디메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였다가 거기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And then it says, when he heard that it was Yeshua of Nazareth who was going by, he began to cry out, saying, Yeshua, you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And look, everyone was telling him that he should shut up, and yet he cried out even louder.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질릅니다.
And he yells out, "You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And so Yeshua stands still, and he commands him to come to him.
그래서 예수님 물러서 가지고 그를 부르십니다.
And they called the blind man and said, "Hey, be of good comfort. He's calling you."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아뢰되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Now watch what happens.
자 이제 보세요.
The first thing he does is cast away his garment.
맹인이 하는 첫 행동이 겉옷을 내버립니다.
That has great significance. I'll tell you about it in a second.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And then he got up and went to Yeshua.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And notice Yeshua asks him the very same questions that he asked the disciples.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동일한 질문을 바디메에게 하십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He didn't want any power. He didn't want any wealth. He didn't want an authority. He said, "I just want to see."
그는 어떠한 권능이나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명예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를 원했습니다.
And then Yeshua says,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He immediately received his sight. And look at this. He follows Yeshua.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All right. So now let's analyze this story from a Hebrew perspective.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Does anybody know what Bartimaeus's name means?
자, 먼저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Can anyone tell me what his name means?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뜻이 뭔지?
What are they saying? His name is son of unclean.
네,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Hi, my name is son of unclean.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정한 자의 아들입니다.
This guy, he's blind. He has to beg, and his name is even the son of unclean.
이 사람은 장님이고 구걸하고 이름조차 부정한 자의 아들.
Now, do you want to know what's unbelievable?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게 또 뭔지 아세요?
What was he calling Yeshua?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He was saying Yeshua, son of David.
이렇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And everyone thought Joseph was Jesus' father.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The title son of David is for the Messiah. The blind man knew that he was the Messiah.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아는 겁니다. 맹인이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That's why Yeshua said your faith that I'm in the Messiah is what is going to make you whole.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가 치유되리라.
So how come the disciples who've been with them and can't see are blind? It takes the blind guy to see that he's the Messiah.
자,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볼 수 있는 자들인데 볼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데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습니다.
The blind guy had more spiritual insight than the ones who could see.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보다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영적인 걸 더 갖고 있었습니다.
But here's the other thing. In that culture of that day, you had to have a permit to beg.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구걸하는 데도 허가증이 있어야 됐습니다.
You couldn't just beg if you wanted to.
그냥 원하는 데도 구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You had to have the beggar's cloak.
그 구걸하는 자의 cloak, like a jacket.
Yeah, jacket.
이것이 겉옷 같은 구걸하는 사람의 특별한 겉옷이 있었습니다.
Because it says he took off his garment and then rose and went to Yeshua. So he took off his beggar's garment.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갔습니다.
That garment was his only source of income. If he's blind, that's his proof he can beg. He was willing to throw off his only source of income, unlike the rich young ruler who wouldn't give anything away.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내던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And that was his only source of income.
그 겉옷이 이 맹인에게는 유일한 재정의 통로.
And he threw it away before he even was healed. He was trusting he was going to be healed.
그런데 그는 치유되기 전에 이미 치유될 걸 믿고 겉옷을 버렸습니다.
Isn't that amazing as you connect all these things together?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연결시켜서 말씀 보니까 더 놀랍죠?
Oh, let me go back. I was looking at the wrong. Okay, now we're going to look at another story.
또 하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who had had five husbands and the one she was with wasn't even her husband?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다섯 남자들과 있었고 남편들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여인.
Remember that story?
기억하시죠?
How was it normally taught? What kind of a woman is she?
그러면 보통 가르치는 그 내용에서는 어떤 여인이라고 이 사건을 가르칩니까?
Is she bad or good?
좋은 여자로 가르칩니까? 안 좋은 여자로 가르칩니까?
What bad? Do you know she is one of the most righteous women in the whole New Testament?
여러분 아세요? 신약에서 우물가의 여인은 가장 의로운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It's only because we don't know the culture we assume that. When you know the culture, this is going to take on a whole new light.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여자라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만 문화를 알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시게 됩니다.
Okay, so let's begin.
시작합니다. 제 모니터 조금 더 올려주세요.
First, I want to show you how she was very religious and righteous.
먼저 이 여인이 얼마나 종교성이 있고 의로운 자인지 보시겠습니다.
She may have some of her doctrine messed up, but who doesn't?
네, 어떤 교리는 좀 혼돈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누가 완벽한 교리가 있겠습니까?
Look at John 4:20. She says, "Our fathers worship in this mountain, and you say Jerusalem is the place where people ought to worship." So at least we see she does worship, and she has for several generations.
예, 요한복음 4장 27절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벌써 예배하는 삶을 알고 있습니다.
And then we find in verse 25, she says, "I know the Messiah is coming, who's called the Mashiach, or the Anointed One. And when he's come, he's going to declare to us all things."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So here's a lady who worships God. She knows the Messiah is coming.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는 여인입니다.
An unrighteous woman wouldn't be knowing these things.
사실 그 당시 안 좋은 여자, 불의한 여자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And in verse 39, it says many of the Samaritans of that city believed on Yeshua because of what she said. So that means she also has credibility with the people.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신뢰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So here's a woman who worships God, knows the Messiah is coming and has great credibility. That is not a woman who is immoral and people look down on.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여인은 예배하는 여인이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는 여인이요, 또 동네에서 신뢰를 받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Okay, now let me ask you this.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Do women have any rights in the Middle East?
중동 지역에 여성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How about 2000 years ago?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Women had no rights. They couldn't get a job. They couldn't work.
여성은 어떤 권한이 없었습니다. 어떤 직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Could a woman even get a divorce? Or was she stuck and only the man could get the divorce?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혼하자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Only the man. Only the man. Now, think about this.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It's one thing to be single and a prostitute, but to be married and commit adultery five times, she'd have been stoned by now.
이 당시에 싱글이었는데 이렇게 남자가 다섯 있었다. 지금 사는 사람도 뭐 남편이 아니다. 이러면은 창녀였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유부녀였는데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랬다면 돌로 쳐서 이미 옛날에 죽었습니다.
So there's no way that could have been the case.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There was a legal reason why a man could get a divorce.
남자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
When Yeshua says you've had five husbands, he's saying you've been dumped five times.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가 남편 다섯이 있었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다섯 남자들이 이 여인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So this poor woman is suffering from major rejection having five men cast her aside.
그러므로 이 여인은 정말 다섯 남편을 통하여 큰 거절감을 겪은 여인입니다.
And then when it says, and the one she's with isn't her husband, that is not a sign of morality or immorality.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이 여인의 부도덕성 어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Because a woman couldn't get a job, didn't have any protection, what Yeshua was saying is, even the guy who has taken you into his house doesn't even love you enough to marry you.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보호해주는 가치 있는 이런 남자도 사실은 충분히 사랑해서 이 여인과 결혼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So this whole story really is a story of rejection.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절감을 겪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ey're meeting at Jacob's well that Joseph inherited, and Joseph is one who was totally rejected by his brothers.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을 요셉이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그 요셉은 형들을 통하여 거절을 받는 사람입니다.
And the first thing he says to Yeshua is, "You Jews reject us."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첫 마디가 이런 뉘앙스죠. 아,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렇게 거절해요.
So now we're beginning to see the picture of what the story really is about.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하면은 진짜 이야기 내용이 뭔지 아시게 됩니다.
So as we look at verse 5 through 9,
우리가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it talks about how he came to Samaria, which is near the parcel of ground that Jacob gave to his son Joseph, and Jacob's well was there.
우물이 있더라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And it says Yeshua was tired from his journey and he sits down by the well and it was about lunchtime, noon. The sixth hour is noon.
네, 6시쯤 되었더라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Now you have to remember noon is the heat of the day.
자, 6시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낮 12시입니다. 가장 더운 때입니다.
And it says this Samaritan woman comes to draw water, and Yeshua asked her for some water.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And it says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How come you're being a Jew asking me for water, and the Jews want nothing to do with the Samaritans?"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Then we see in verse 11 through 14, she says to him, "You don't even have any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Where do you have this living water you're talking about?"
그리고 우리가 11절에서 14절 가면은 여자가 이르되 하면서 어깨싸움이니까 아직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And then we see Yeshua answers her and says, "Everyone who drinks of this water is going to be thirsty again. What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m going to give will never thirst again, but will become a spring of water into eternal life."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이죠. 읽어주십시오. 끝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Now look what her response is.
네,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In verse 15, the woman says to him, "Give me some of this water so I don't get thirsty and I don't have to come ever again to this stinking place."
이 여자의 반응은 뭐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I mean, she never. Every time she comes, she's reminded how she's rejected.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우물길로 올 때마다 자기가 거절받은 여인이라는 걸 상기하게 됩니다.
So Yeshua says, "Go call your husband and tell him to come here." And she says, "I don't have a husband."
그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And then he says, "Well, you're correct that you have no husband, and you've had five, and the one to whom you are now with isn't even your husband. This you've told the truth in."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And so look how she responds.
근데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I can tell you're a prophet.
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So Yeshua wasn't judging her. He was just letting her know that as a prophet that he could be the Messiah because he saw how she's been rejected all these times.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얘기하는 거지 이 여인을 비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Now how come she's there at noon by herself in the heat of the day and she's not there early in the cool of the day with all the other women?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왜 이 여인이 물길로 올 때 다른 여성들이 시원할 때 올 때 하지 않고 이 더운 낮 정오 시간에 왔을까?
I mean, the women love to socialize. How come she's not socializing with the other women?
아, 여자들은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데 왜 다른 여자들과 수다 떠는 시간에 같이 우물가에 오지 않았을까?
This is going to give us insight now to the truth behind this story.
자, 이런 걸 아시게 되면은 여기에 내용의 핵심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One of the reasons a man could legally get a divorce from his wife?
그 당시에 남자가 합법적으로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법은
according to Jewish custom,
그 유대 문화에는
if she couldn't get pregnant,
불임일 때 이혼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men want an heir. They can't have an heir from her, so they cast her aside.
남자들은 자손을 그 당시에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냥 버립니다.
And look at 1 Samuel 1:5.
그리고 사무엘상 1장 우리 밑에 있죠. 5절 있습니다.
Here it talks about Hannah had a worthy portion and he loved Hannah, but the Lord had shut up her womb. And then it says her adversary was always provoking her to make her fret because the Lord had shut up her womb.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 주시겠습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And then it's the same thing in Genesis 16:4 when Hagar conceived, she despised Sarah.
그리고 창세기 16장 4절 또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예, 불임하는 그 부림의 케이스들입니다.
So, I mean, the first thing she says is she's been rejected by the Jews. She feels rejected by men, rejected by women. She feels rejected by God because she can't get pregnant.
이 여인은 먼저 남자들한테 거절감 느끼고 또한 유대인들한테 거절감 느끼고 또 다른 여성들한테도 거절감을 느끼고 계속 거절감을 느낍니다.
And yet Yeshua, who was known as a man of rejection, he could truly sympathize with her.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또한 거절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So look at this. It's a woman who gets the honor, this rejected woman, of being the first person recorded for all history and taking the gospel to the other nations.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타국으로 이 여인이 첫 여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됩니다.
And then look at John 4:35.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5절.
She had gone to the Samaritan village and told them all about Yeshua and now they're coming back. She had, well, I'm going to read there in just a second. I'm just giving the foreground. First saying how she went and was told all the Samaritans.
먼저 이 여인이 아무튼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죠.
And the disciples have come back.
그랬을 때 여하튼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다시 예수님께 왔습니다.
And it, look at what it says. He says to the disciples, aren't there yet 4 months and then comes the harvest? I'm telling you, lift up your eyes, look on the fields, for they are white, ready to harvest.
예수님께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드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And you remember the harvest is speaking about a spiritual harvest, people coming into the kingdom.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추수할 때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추수.
So when he points at the field and says, look, the fields are white and the harvest, this is what he's really talking about.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All the Samaritans were white. He was pointing at the Samaritans that were coming into the kingdom. Yes.
이 당시 문화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였습니다.
Now doesn't that give you a whole new perspective of the woman at the well?
자, 이런 걸 들으시면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So this is why we want to look at the New Testament through Hebrew eyes.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신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Now, how many of you like to get on a boat on the water?
혹시 여러분 중에 배 타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세요.
Well, the water is likened to the word of God.
근데 우리가 말씀의 비유를 보면은 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Some of us may want to get out of the boat and just kind of put our feet in the water.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 타고 나가도 그냥 발만 물에 대고자 할 사람이 있어요.
Others may want to go snorkeling.
어떤 이들은 스노클링 하러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And others may want to go scuba diving.
어떤 이들은 스쿠버 다이빙 합니다.
I want you guys to go scuba diving in the word of God, not be happy with just the surface. We got to go deeper.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비유할 때 여러분 모두가 스쿠버 다이빙 하도록 깊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Amen. You ready to go deeper?
깊게 갈 준비 됐어요?
We're about to go real deep.
완전 깊게 들어갑시다.
I really believe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who knows what these are?
여러분 이 사진들 뭔지 아세요?
Snowflakes.
예, 눈이죠.
Don't snowflakes look beautiful underneath a microscope?
이 현미경으로 볼 때 눈이 굉장히 아름답죠.
You know, everyone is completely different.
그리고 아시죠? 다 달라요.
To the naked eye, everything looks common. They all look the same. But you look at them under a microscope, they're all different and gorgeous, creation of God.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허연 눈인데 현미경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독특한 문입니다.
Well, we're going to look at the Hebrew and how it really is the DNA of all of creation.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서 모든 이 창조에 이게 어떻게 DNA 역할, 유전자 역할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The word of God is how everything was created.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됐습니다.
And words are made up of letters.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And so I believe when God spoke creation, He spoke Hebrew.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So I want to introduce you a little bit to the Hebrew alphabet.
그래서 여러분께 히브리 알파벳을 소개합니다.
Does anyone know the Hebrew alphabet or at least familiar with it?
여러분 중에 히브리 알파벳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이미 아시는 분들?
A little. I just want to know how deep slow I need to go. So I'll go slow. There's very few.
네, 소수의 분들만 아신다니까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is is the first letter would be equivalent to the English A and B.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A가 되고 옆에 있는 게 B가 됩니다.
There are 22 letters and I have them wrapping around.
22개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I want to introduce one particular letter for you.
여러분께 한 알파벳을 소개합니다.
But first I want you to know that you can see the 22 letters.
자, 22개 알파벳이에요.
But they also have numerical value.
근데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 의미가 있습니다.
You familiar with Latin Roman numerals where the letter V is 5?
여러분 아시죠? 라틴어로도 이렇게 V 할 때 그것이 다섯 자라는 의미가 있죠. 다섯이라는 의미.
Well, the Hebrew number system goes like this. Well, I'm going to introduce the letter Samech, which is the 15th letter.
제가 이제 15번째 알파벳 사믹을 소개합니다.
But its numerical value is 60.
15번째 알파벳인데 숫자적 의미는 60입니다.
Okay, so the numbers go 1 through 10 and then it goes by tens. 20, 30, 40, 50, 60, 70, 80, 90 and then it goes by hundreds for the last letters.
이제 알파벳이 처음부터 10번째까지는 이게 숫자 의미가 10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 단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20, 30 이러면서 400까지 갑니다.
So I want to focus on this letter Samech. Everybody say Samech.
같이 한번 Samech 해주세요.
It's the S sound.
이 발음은 S 발음입니다.
Okay. Now Samech. Say Samech.
다시 한번 Samech요.
It's the 15th letter.
이거는 15번째 알파벳.
It has a numerical value of 60.
숫자 의미는 60.
Okay, does everyone follow?
자, 이해하세요, 지금?
Okay, now here we go.
자, 이제 갑니다.
How many of you are familiar with the priestly blessing prayer in Numbers 6?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네.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는 내용.
Well,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at, but before we do, I want you to look at a verse.
우리가 그 내용을 볼 건데, 우리가 그걸 보기 전에 먼저
should be in your notes, Leviticus 16:21, where it talks about Aaron laying both his hands on the head of the goat.
Leviticus 16:21.
Yeah.
그 여러분 노트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노트 중간에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So every Hebrew letter is not only a letter, every Hebrew letter is a word as well.
그러므로 히브리 이 알파벳은 알파벳뿐만 아니라 모든 알파벳이 숫자 의미가 있습니다.
The letter Samech is also the word Samech.
그 알파벳 사멕이라는 것은 또한 단어로 사멕이라고 부르죠.
And here the priest is to put his hands on the goat.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손을 염소 머리 안수합니다.
And he's to lay both his hands on the goat.
두 손을 다 안수해야 합니다.
And when he does, it's not like this. It's like this where he's leaning. If the goat moves, he would fall.
근데 이 두 손으로 안수할 때 그냥 살짝 대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몸을 기울여 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안수하는 겁니다.
And the concept when he lays his hand is the Hebrew word support where the goat is supposed to support His hands.
그래서 이 염소에게 온 무게를 다 기대면서 하니까는 염소가 그의 몸무게를 이렇게 받쳐줘야 합니다.
And the idea is he's to invest his identity into the goat.
이 개념은 뭐냐면은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이제 염소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Now let me show you this.
이것부터 보여드립니다.
This is another Hebrew letter that makes the same sound as the letter S.
이것도 히브리 알파벳인데 동일한 S 발음을 냅니다.
It's the letter Shin. It also is the SH sound.
이 Shin이라는 알파벳인데 SH 소리를 냅니다.
How many of you ever seen a mezuzah that they put on their doorpost of their house?
이스라엘에 보면 문마다 이렇게 마수사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You seen those before?
네, 보셨습니까? 마수사 이렇게 말씀 있는 거.
The letter Shin is on the mezuzah.
이 마수사에 볼 때마다 위에 보면은 알파벳 Shin이 써 있습니다.
Now here's what I want to point out that's important. The letter Shin implies fire.
근데 이 알파벳 Shin이라는 의미가 불입니다. 뜻이 불.
Like in the priestly prayer, God said He wants to put His name upon you.
그 아론의 축복 기도에 그의 이름을 너에게 부어 주시고.
One of His names is Shaddai, El Shaddai.
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El Shaddai입니다.
And that is the first letter of Shaddai is the Shin, which is why they put it on the doorpost.
네, 샤다이의 첫 알파벳이 바로 신이고 그래서 이 문패를 놓을 때 이 알파벳을 놓습니다.
Okay, now I want this ancient letter.
네, 이 고대 알파벳.
Look like this, but it, you, Moses drew it like this.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nd what it means to consume or devour, and it represents fangs or teeth consuming things.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먹다, 잡아먹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빨처럼 생겼습니다.
And God is a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잡아먹듯이 불타오르는 불이십니다.
Now, how many of you have ever seen when they go like that?
그리고 저 손 모양 저렇게 할 때 보셨습니까?
They're forming the ancient letter Shin.
바로 알파벳 고대 Shin 알파벳을 묘사하는 겁니다. 손으로.
The priest does that because that forms the letter Shin, and when the priest says the priestly blessing, he's going to put his name upon them. So he forms that letter, putting his God's name on them when he says the prayer.
그 제사장이 그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Shin 알파벳 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어 주신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So now let's take a look at this Hebrew prayer.
자, 히브리 이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And all of you are familiar with this prayer, correct?
여러분 거의 다 이 기도문 아시죠?
All right. Well, here's what you need to realize.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God told Aaron and Moses, "This is how I want to bless my people."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나는 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한다 하셨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find out what God considers a blessing.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그 복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How often do we think it would be a real blessing if we got a boat and then after we have the boat we think it'd be a real blessing if we got rid of the boat?
어쩔 때 우리가 이런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트를 원하는데 그거를 축복으로 여겨요. 근데 정작 보트를 받으면 아 이게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Because oftentimes what we think is a blessing turns out to be a curse.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때로는 거치장스럽고 저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This is why it is really awesome to see what does God consider a blessing.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복을 여기시는가 봅니다.
I mean, think about this. Here, the 12 tribes were going to go into the promised land, and God was going to bless them with this land.
이 내용을 보세요. 열두 지파가 이제 약속으로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And what happened? A couple of the tribes says, "We don't want your promised land. We know what's better for us, and it'll be a blessing if we stay over here."
뭐라 그럽니까? 두 지파가 나서 가지고 이럽니다. 아, 하나님의 복 나 원치 않아요. 나는 이쪽으로 갈래요.
Remember Reuben and Gad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and they were the first ones taken into captivity.
기억하시죠? 르반과 갓 그 지파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일 먼저 포로가 됩니다.
So remember, even though the priest is saying the blessing, he's not the one blessing. God is blessing through the priest.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하지만은 제사장이 직접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신 겁니다.
This is why it says each time, the Lord bless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It's the Lord doing it, not the priest.
여기 문장에 볼 때마다 제사장이 이러지 않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가 강조됩니다.
Now here's something that I don't know if it's translated correctly in Korean, but the English is not really good.
또한 이 영어로는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됐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You know where it says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께서 너를 복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하는 그 내용 아시죠?
In the Hebrew it's in the singular not the plural. So God wants to bless each one of you as an individual. It's not a group blessing.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어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은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틀어서 축복한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So this is to be a very personal blessing to you as an individual.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는 개인적인 특별한 축복입니다.
And whenever the priest would say this, everybody has to stand.
그리고 제사장이 이 축복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일어서야 합니다.
And that has incredible significance. I will share with you at the end.
나중에 끝에 말씀 진짜 일어서는 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말씀드려요.
Let's go to look at Deuteronomy 28, 1 and 2 first.
우리가 먼저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15페이지입니다.
God says that if you listen diligently to the voice of the Lord to observe to do His commandments, which I command you this day, the Lord is going to set you on high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nd then it says, and these blessings are going to come on you. And then it says, and overtake you even.
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같이 좀 씩씩하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When it says it's going to come on you and then overtake you,
여기 보면은 이 복이 너에게 임하고 이르리니 할 때,
God is saying He wants His blessings to overtake you like a tsunami wave.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쓰나미처럼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Can you imagine you're so blessed you get knocked over and you get up and a bigger blessing comes and knocks you over and you get up and a bigger blessing comes and knocks you over again? How many of you want that?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나미처럼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겨우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더 큰 쓰나미로 복을 덮쳐 주시고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났는데 더 큰 쓰나미로 복 주신 거 이거 원하는 사람 손을 번쩍 드세요.
That's what this prayer is all about. Wait till you see this.
바로 이 기도 내용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First the test. Okay, here it is. Samek. What does Samek mean?
자, 다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Samek이 무슨 뜻이라고요?
Support.
이게 받쳐주다, 받쳐주다.
And what's Samek's place value?
그 Samek의
What letter? What's the letter of the alphabet? It's the 15th.
몇 번째 알파벳이었죠? 15번째. 네, 15번째.
And what's the numerical value?
숫자 의미 뭐예요? 60.
60. Okay. Samek means support. Place value is 15. And 60 is its numerical value.
다시 말씀드립니다. Samek이라는 알파벳은 받쳐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15번째 알파벳이고 숫자 의미는 60입니다.
So here we go. Here is that prayer just in Hebrew in the three lines.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도 내용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습니다.
If you were to count these words on the first line, there are three words.
첫 줄에 보면은 단어가 세 개 있어요.
The next line has five words.
두 번째는 단어가 다섯 개.
The next line has seven words.
세 번째 줄에는 단어가 일곱 개.
And then there's 15 letters in the first line.
그리고 첫 줄에서는 알파벳이 15개 있습니다.
There's 20 letters in the next line.
두 번째 줄에는 알파벳이 20개.
25 letters in the next line.
세 번째 줄에는 알파벳이 25개.
Do you see the intensity building, the tsunami wave coming?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숫자가 계속 커집니다. 쓰나미가 커집니다.
Well, guess what? There's 15 words, 60 letters, which is Samech, God wanting to support you.
그런데 이 단어 숫자는 15이고 숫자 의미는 60. 하나님께서 사멕 여러분을 받쳐주기 원하십니다.
And there's more.
근데 여기 또 있어요.
Do you know you have 27 bones in your hand and 3 bones in your arm for a total of 30 bones in one arm?
자, 여러분 팔에 손가락이 손에는 27개고 팔까지 더하면은 3개입니다. 토탈 30개의 뼈가 있습니다.
So when the priest holds up both arms, it's the letter Samech.
잘 보십시오. 양손을 제사장이 들을 때 60 숫자입니다. 사멕 숫자입니다. 와.
This is looking at God's word under the microscope.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듯하게 하는 겁니다.
As a matter of fact, this isn't on your notes, but you can just make a note.
네, 이건 노트에 없는 건데 이제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In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of Luke, when Jesus is about to ascend into heaven from the Mount of Olives,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건데,
it says he lifted his hands and blessed them.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드사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He was raising his hands like that, doing the priestly blessing as he was ascending into heaven.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제사장의 손의 모양을 갖고 축복하신 겁니다.
Now everyone has to stand when this prayer is said.
그리고 이 축복 기도를 선언할 때 모든 사람이 일어서야 합니다.
Whenever the priest would say the prayer, though, they would look down because they felt like the power of God was going to come through his hands.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수그립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막 돌파하니까.
So when Yeshua raises his hands to bless them, they see the nailed scars in his hand.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고 복을 내리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못 자국을 봤습니다.
And when they see he's blessing them, they immediately look down. What do they see but his nailed scarred feet?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을 받으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니까 고개를 수그립니다. 수그리면 또 뭘 봅니까? 예수님의 발 그리고 못자국.
So as they're looking at his nail scarred feet, all of a sudden they see him starting to come up off the ground.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올라가십니다.
And then they look up and watch him go.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봤습니다.
But what I want to do now is go into this prayer in another deeper level.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보시겠습니다.
So let's look in your book at 1 Chronicles 29:20.
여러분의 노트에서 역대상 2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David is telling the congregation to bless the Lord your God and then everyone bless the Lord their God. And they bowed down their heads.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The Hebrew word for bless is barak.
이 히브리 단어로 이 bless 송축이라는 게 바락입니다.
But look at Psalm 95:6.
근데 우리가 시편 95편 6절 보면
It says, "O 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The Hebrew, it's the same Hebrew word. So the Hebrew word "barak" is translated as "bless" in one place, but "kneel" in another.
그래서 이 동일한 히브리 단어가 한 곳에서는 송축으로 사용되고 시편 95편 6절에는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게 또한 바락입니다.
So this tells us the way we bless the Lord is to kneel, raising our hands, blessing Him.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겁니다.
The very word "barak" means to kneel by an implication to bless God, but it's as an act of adoration, how you just adore Him.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송축하는 겁니다.
Then we have the word "blessing."
그리고 또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nd a blessing rather than "barak," it's a "baraka."
이거는 "바라카"입니다.
And a, what a blessing means is to come on bended knee bringing a gift.
이 의미는 뭐냐면 노트에 써 있죠. 무릎을 꿇은 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So think of like the three magi when they came to baby Jesus, they come on bended knee bringing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지금 상상해 보세요. 동방 박사 세 분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 가지고 그 선물을 드립니다.
Okay, are you ready to get blown away?
자, 이제 큰 감동 받을 준비됐습니까?
Fasten your seat belt.
자, 빨리 갈 거니까 안전벨트 띄십시오.
Do you remember when this blessing is said, everybody has to stand?
기억하시죠? 이 축복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No, no. Okay. Now guess what? The 자, first part of this blessing is.
근데 이 축복의 첫 부분이 뭔지 보십시오.
While you're standing there,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을 때 서 있는데,
the priest says,
제사장이 말하기를,
the Lord bless you.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ants to come to you on bended knee and give you a gift.
이걸 잘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무릎을 꿇고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Like Peter was saying, "Don't wash my feet. Don't wash my feet."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다. 아, 발 씻지 마세요.
Here you hav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he Almighty God, wanting to come to you on bended knee and give you a gift.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나오셔서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That's how this prayer begins. The Lord bless you.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And what do we know? The Lord himself did come on bended knee and gave you a gift of eternal life.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렇게 무릎을 꿇으셨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Look at Philippians 2, 7 and 8. It says he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and took on the form of a servant.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셨습니다.
So as we look at this prayer, the first part of the prayer, the Lord bless you, is he wants to humble himself and come to you and give you that gift of eternal life.
그래서 이 첫 문장에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And then the very next phrase is, and to keep you. What does it mean for the Lord to keep you? What does he want to do?
자, 이제 다음 구절 내용이 너를 지키시고.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뭘까요?
The Hebrew word for keep implies to put a hedge of protection around you, like a hedge of thorns to protect you.
그 히브리 단어의 이 지킨다는 것은 가시를 두르면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The ancient Hebrew shepherds at night would put a hedge of thorns around the sheep to protect them from predators.
고대 히브리 목자들도 양떼들을 밤에 이렇게 둘 때는 그 주변에 가시덤불로 이렇게 망을 쳤습니다.
So your Abba, your daddy is saying that he wants to put a hedge of protection around you to protect you from all the predators that are out there.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악한 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가시덤불로 망을 치십니다.
And then the next line, that was the first line. That's the first tsunami blessing. Are you ready for the next one?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첫 앞줄 첫 쓰나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줄 받을 준비됐나요?
Okay, here comes the next one.
두 번째입니다.
It says, the Lord shine his face on you. What does that mean?
Yes,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Let's look at where that word is used elsewhere in the Bible.
우리가 그 단어 어디서 또 사용되는지 보시겠습니다.
In Genesis 1, 16 and 17, when God is creating the lights in the heavens, it says he created them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우리 창세기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So when he wants his face to shine on you, it's that same word as the light of day to shine in your face.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마치 햇볕으로 이렇게 비추신다는 의미입니다.
In other words, he wants to look you right in the eye, eyeball to eyeball.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는 여러분과 눈과 눈으로 눈맞춤하기를 원하십니다.
Too often we feel ashamed and we look down when we come in his presence.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의 앞에 갈 때 너무 부끄럽고 수치러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갑니다.
He wants to look into your eyes with his loving eyes.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눈을 마주 보기 원하십니다.
What would it be if God was to turn his face or hide his eyes from you?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고 눈을 숨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How would you like for God to hide his face and from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가리우신다면 어떻겠습니까?
Let's look at what that means.
자, 이 의미를 또한 보시겠습니다.
In Deuteronomy 31:17-18,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 여러분 노트 17페이지입니다.
God is talking about when they forsake him, how his anger will be kindled against them and he'll forsake them and he'll hide his face from them.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얼굴을 숨기며
And it says they'll be devoured and all these kinds of evils and troubles will befall them and then they're going to say, haven't these come on us because God is not among us?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And then God says, I will surely hide my face in that day because of all the evils that they've done in turning to other gods.
그래서 거기 또 마지막 내용을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It's almost like these horrible things are going to be falling them and God just says, "Oh, I can't look at what's coming."
이것은 마치 막 재앙이 덮칠 때 하나님께서 아, 내가 이거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Okay, so how many of you want God to shine his face on you versus hide his face from you?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얼굴 비추기 원하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Amen.
Amen.
Okay, and now let's look at the next phrase.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The next phrase is, and the Lord be gracious to you.
그 다음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사.
What does it mean for the Lord to be gracious to you?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무슨 뜻일까요?
The Hebrew word is kanan.
히브리 단어는 kanan입니다.
But there are three different Hebrew words for grace or mercy.
근데 이 은혜와 긍휼에 대한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So let me explain the three levels of mercy so you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ich the meaning of this word.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의 단어를 먼저 소개해드려서 여러분이 지금 보실 것이란 은혜 단어 의미를 뭔지 보시겠습니다.
The first level of mercy, the Hebrew word is chesed.
첫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면 chesed입니다.
In English, it'd be C-H-E-S-E-D.
예, 영어로는 C-H-E-S-E-D.
And that is a level of mercy that God gives to everybody, the good and the bad.
이 헤세드라는 은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차원입니다.
In other words, the rain falls on the just and the unjust. The sun shines on the just and the unjust. That just shows God's mercy to all.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를 들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But then the next level of mercy is the Hebrew word kanan, which is used in this verse.
네, 그다음 단계 단어는 kanan입니다. 근데 바로 이 구절에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And this means for God to get personally involved in your life, even if you've been bad.
kanan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와 주시는 겁니다.
Kind of like they say the atheist in the foxhole or when he's getting shot at, all of a sudden he calls out to God and God helps him even though he doesn't even believe in him.
예를 들면 우리가 완전한 무신론자였는데 자기가 아주 공경에 처지를 때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Here's a verse where that word is used also in Psalm 31:9.
시편 31편 9절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where David says, "Have mercy on me, for I'm in trouble."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The amazing thing about this word is that God is saying, "May the Lord shine His fac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네, 이 단어가 놀라운 것은 또 여기 보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내려 주사,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사 했는데.
Is that not only does He want to look at you eyeball to eyeball, but even when you feel like you've been bad, He still will help you.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그냥 눈맞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돕고자 하십니다.
I give the example of an orphanage.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이제 고아원이에요.
Well, let's say there's all these kids and you go and you bring every kid a cookie, the good and the bad kids all get a cookie.
이렇게 예화를 들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어떤 애는 나쁜 애고 어떤 애는 좋은 애일 수 있지만 그걸 상관없이 모든 애들에게 과자를 선물로 줍니다.
But let's say there's this baddest kid in the whole group and he's real short and he can't reach the cookie jar.
그런데 그 고아원에 있는 중에 아주 나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키가 작아가지고 이 과자 유리병에 손이 안 닿는 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Even though he's a really bad kid, you go down and you help him to make sure he gets a cookie.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줄 때는 그 아이가 나쁜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유리병을 꺼내서 과자를 줍니다.
Well, then there's another level of mercy called rakam.
세 번째 차원의 긍휼이 은혜는 rakam입니다.
R-A-C-H-A-M.
영어로는 R-A-C-H-A-M 알파벳이요.
And that word also refers to a mother's womb.
네, 이 단어는 의미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nd that means very intimate love and mercy for an only child.
이것은 마치 한 외동 아이에게 있는 아주 친밀한 긍휼입니다.
And so in our orphanage story, it would be like I'm giving everybody a cookie. I'll get personally involved in the bad kids. But I'm going to adopt this one and take him home.
이것을 이제 고아원 비유로 하자면 전에 있는 은혜는 막 눈 맞춤하고 과자도 주고 나쁜 애한테도 과자를 주지만 이 라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때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하나를 택해서 입양하는 겁니다.
This is why we need to understand in the New Testament where God says, "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Which mercy is He talking about?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할 때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Because we might read that saying, "Ooh, God's mean or tough," but that's not what He's saying.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긴다 그랬다. 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He's quoting an Old Testament verse. If you go to that, you can see what the Hebrew word is.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볼 수 있습니다.
When God says, "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He's saying, "I'm going to adopt who I want to adopt."
여기에 주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세 번째 은혜 긍휼 단어입니다. 라카, 내가 그를 입양하겠다.
In other words, I'm nice to everybody, and I get personally involved with even the wicked.
즉,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심지어 나쁜 사람도 도와주십니다.
And so now let's look at the next phrase.
이제 그다음.
I want to do one more. Yeah, we're going to go to the next phrase.
예, 그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look at Ephesians 1:6 first.
에베소서 1장 6절.
Romans 5:8. I mean, let's go Romans 5:8 first.
위에 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This is why it says God commended His love toward us even while we were sinners He died for us. It wasn't when we were good. We were still bad when He intervened.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차원의 은혜가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빴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And in Ephesians 1:6, it talks about the glory of His grace, where He's accepted us, and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according to the riches of this grace.
또 에베소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Okay, so now lastly, we have the last phrase now.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And the phrase is, the Lord lift His countenance upon you.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How is that different than having His face shine on you? What's the difference?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사하고 내게 향하여 드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What does it mean for God to lift His face on you?
여러분에게 얼굴을 주님께서 들어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One of the good ways of looking at it is looking at what the opposite is.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공부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의 반대 의미를 보는 겁니다.
Let's go to Genesis 4:6. The Lord is talking to Cain.
창세기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And he says, "How come you're angry and why has your face fallen?"
같이 읽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So here you have a scowl. To have your face fall means to scowl or look angry.
여기 표정 보듯이 화내는 표정입니다.
In Jeremiah 3:12,
예레미야 3장 12절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It says, "Go and proclaim these words toward the north, and say, 'Return, backsliding Israel,' says the Lord, 'and I will not look in anger on you, for I am merciful,' says the Lord. I will not keep anger forever."
예,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n English it says I will not look in anger on you, but in Hebrew it says it differently.
이 보면은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
In Hebrew it says I will not cause my face to fall. Scowl. 아,
그 히브리어에는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나의 이 표정 이런 표정으로 너를 대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o when God said he wants to lift his countenance upon you,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아니 빛 얼굴을 드사 했을 때
Here's what he's saying.
이런 의미입니다.
I want to smile when you walk in the door.
너가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미소 짓기 원한다.
When you come in my presence, I want a big happy face.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때 나는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갖는다.
And then,
또,
how else can God lift His face?
하나님께서 또 어떤 면을 얼굴을 드신다는 걸까요?
I mean, we're down here and He's up there, and if He looks up, what is He doing?
자 보세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땅에 있는데 하나님 얼굴을 드신다는 거는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He's lifting his countenance upon you because he has you in his hands holding you just looking how cute you are.
왜 얼굴을 드시냐면 여러분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서 여를 들어 올려서 여러분 보시기 때문에 위를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
So in the Hebrew, this prayer, what the Lord is saying is this.
그러면 히브리어로 볼 때 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
He's saying, I want to come to you on bended knee and give you a gift.
나는 너에게 무릎 꿇고 와서 선물을 주기 원한다.
I want to guard you and keep you from all predators.
나는 악한 것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원한다.
I want to look at you eyeball to eyeball. Don't be ashamed.
너는 수치심 갖지 마라. 나는 너와 눈 맞춤하기 원한다.
Isn't this incredible?
이거 놀라운 거죠.
And then he says, I even want to get personally involved in your life when you cry out, even if you've been bad.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와서 도와주리라.
And I want to be smiling at you when you come in the door.
그리고 너가 문을 문으로 열고 들어올 때 나는 너에게 미소를 짓는다.
And then finally, he says this.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give you peace or shalom.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을 주십니다.
And this peace isn't just a calm, but it's complete inner peace.
이 평강은 그냥 잔잔한 게 아니라 내면의 평강입니다.
Not just mentally, your emotions are at peace.
그냥 정신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평강이 있습니다.
In Philippians 4:7 it says it's the peace of God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is going to guard your hearts and your thoughts in Messiah Yeshua.
예, 빌립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Can you see why this prayer and this blessing is so powerful?
왜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놀라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And here's the thing, we need to learn to verbally bless each other.
이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I mean, this is one of the things the church has lost and needs to go back to their Hebrew roots is the concept of verbally blessing people with this prayer.
이 많은 교회가 저 이 히브리 개념이 너무 상실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서로에게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How many of you were raised where every Friday night their parents came and laid their hands on you, not like this, you know, but like this, blessing you?
여러분 중에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까? 부모님이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Most Christians don't have that experience of their parents blessing them verbally every week.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매주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경험이 없습니다.
But the impact of verbally blessing your spouse and your kids is huge.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말로 이렇게 축복하는 권능이 큽니다.
God thought it was so important, He told them to do it.
하나님께서 이거를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remember the story when Joseph brought his sons to Jacob and Jacob laid his hands on them and he blessed them?
여러분 그 구약 이야기 기억하시죠? 야곱이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거.
Okay, do you remember that Jacob crossed his hands and Joseph said, quit it, don't cross your hands?
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줄 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해 줬을 때 요셉이 그러죠. 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Do you remember what their names mean? What does Manasseh's name mean? Does anyone remember?
그 아이들의 이름 마네사 뜻이 뭐죠? 이름 뜻이?
Okay, yeah. It means to forget it.
예,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Joseph suffered so much pain and trauma from his family, he named his firstborn son Forget It because he wanted to forget all the pain of his past.
요셉이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첫 아들을 이름 지을 때 잊어버렸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마네스라고 지었습니다.
He suffered trauma. How many of us suffer trauma as kids sometimes?
여러분, 요셉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트라우마, 충격, 아픔을 겪죠.
And so what happens? He names his next born son Ephraim or Ephraim, and what does his name mean?
그러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지는데 에브라임의 뜻이 뭡니까?
Very fruitful, successful.
네, 열매 맺고 번성하는 거.
Well, now let me ask you this. Most of you know when you suffer trauma, a lot of times as a kid, you kind of stop growing emotionally.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큰 트라우마 상처를 받으면 정서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몸은 성장해도.
You can have a 40-year-old who still acts like a 10-year-old.
그런 경우에는 마흔이 된 사람이지만 행동은 10살짜리처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How many of you know sometimes experiencing trauma it just kind of stops us from going forward.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트라우마 큰 상처를 받을 때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I mean this happens. It can happen to a whole society can suffer trauma as a nation or as an individual and we have a hard time getting over it. We can't go forward. We get stuck.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겪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 어떤 사회적인 큰 트라우마가 있어서 앞으로 전진을 못 합니다.
Well, I can't think of any nation who has suffered more trauma than the Jewish people.
근데 저는 솔직히 유대인만큼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민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Yet how come they are so successful? Why is it in spite of all the trauma they win more Nobel prizes as a percentage than any other nation?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라우마를 겪은 민족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또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타는 이러한 민족이 됐을까요?
Why are they able to continue to go forward and excel?
왜 그들은 계속 전진하면서 탁월하게 할까요?
It's because Jacob crossed his hands.
왜냐하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Because now every Friday night, what the kids hear their parents say.
왜냐하면은 금요일 저녁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자녀들이 듣는 건.
May you be like Ephraim and Manasseh.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너가 에브라임처럼 되고 마네사처럼 되라.
Which means may you be so successful you can get over the pain of your past.
자, 잘 들으세요. 둘째 아들을 먼저 축복해 주는 게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가 형통하여 과거의 아픔을 잊게 되리라.
The pain of your past isn't at the front so you can succeed. The pain of your past isn't at the forefront.
그 과거의 아픔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형통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아픔을 잊어라.
So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have this blessing said over you where the Lord places his name on you?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명하시면서 이런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원하시는 한 사람은 아멘 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 주세요.
Where you stand in the creator universe wants to come right now and individually give you a blessing.
여러분이 일어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 가지고 개개인을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And protect you from all predators.
모든 악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Let's stand.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I'll say the prayer in Hebrew, and then you'll say it in Korean.
That was number six.
Yeah, number six. It's on the screen. If you want to just read it off the screen. But this is such a powerful prayer to think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ants to come before you as an individual, not a group, on bended knee and give you a gift.
정말 놀라운 축복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릎 꿇고 오셔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And you know that even if you've been bad, it doesn't matter. He still wants to intervene on your behalf as you cry out.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부르짖음을 듣고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He wants to smile at you and may you be at complete peace.
여러분에게 미소를 짓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And this is what Moses told Aaron. He said, "You say this prayer over God's kids, and He will not only bless them; He will put His name on them."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가 이렇게 너의 자녀들 이렇게 기도해 줘라.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그 아이들에게 인을 치게 된다.
So as this prayer, I mean, the devil wants to put a number on everybody, but God says, "No, my people are people, and I'm putting my name on them."
마귀는 사람들에게 숫자 개념으로 그냥 전체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몇 번 몇 번.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그들을 인을 치리라.
This is what he said.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Ivarekka Adonai veish mareka Ya'er Adonai panav ilecha vihuneka Isa Adonai panav ilecha viasem Lekha shalom.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Ame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